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파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도 이날 푸틴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파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다소 거친 회담이었지만 결국 건설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와 시리아, 테러 대응,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악의 은폐라며 사우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우디는 카쇼기 씨를 처형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우디에 의한 카쇼기 살인과 이후 은폐 시도는 완전한 실패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미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연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가 사우디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누군가 배후에 있다면 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반정본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왕실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 정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우디 정부와 정부 당국 관계자들의 일부 신원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시리아에서 무장단체에 억류됐던 일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 씨가 최근 석방됐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들에게 전날 시리아에서 석방된 일본인이 실종된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일본 대사관 직원이 터키 이민시설을 방문해 야스다 씨와 면담했다며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어제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타르 당국으로부터 야스다 준페이 씨로 보이는 인물이 석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야스다 준페이 씨는 지난 2015년 6월 시리아 내전 취재를 위해 터키 국경을 통해 시리아로 건너간 이후 실종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역사상 역대 최고액인 약 15억 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측은 어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복권 한 장이 미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첨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가밀리언 측은 이번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확률이 약 3억 300만 분의 1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금액이 역대 최고액인 약 15억 달러에 이르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었습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다음 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투자 박람회에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공보실 대변인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중국은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측은 또 중국은 세계 경제를 해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끝내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에서 대규모 국제 수입 엑스포를 개최하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막식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했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에 씨의 치아에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등 적국들의 위협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For many years, nations from Russia and China to North Korea and Iran have pursued weapons to jam.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UN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했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치아에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됐습니다. 식중독이 사인이라는 북한 의료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검시 결과도 첨부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 그를 진료했던 치과의사들은 원비어의 아랫니 두 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는 타드 윌리엄스 박사는 지난 10일 워싱턴 DC에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비어의 부검 당시 촬영된 스캔 촬영본을 확인한 결과 24번과 25번 치아가 치조골 중심에 자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원비어를 진료했던 윌리엄스 박사는 과거 원비어의 치아가 찍힌 엑스레이 사진과 원비어의 아랫니가 드러난 사진을 첨부하면서 과거 이 치아들은 아래 정중앙에 위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의 사망 이후 촬영된 사진에선 이들 치아들이 입 안쪽, 즉 치아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뒤쪽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원비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2015년 5월 27일 이후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의로서의 견해라고 기술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뼈가 손실됐다는 증거 또한 보여주고 있다며 이전까지 젊고 건강한 치아를 가졌던 환자에겐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비어의 치과 주치의였던 머레이 도크 박사 역시 같은 주장이 담긴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크 박사는 원비어의 부검 당시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아래쪽 4개의 중간 치아의 위치가 북한 여행을 전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4번과 25번 치아가 북한을 여행하기 이전에 비해 혀 쪽으로 밀린 채 자리하거나 입 안쪽을 향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어떤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위치가 크게 바뀐 24번과 25번의 양옆 치아, 즉 23번과 26번 치아도 가운데 쪽으로 이동했음을 관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빈 공간으로 치아가 이동하는 데는 수개월 혹은 1년이 넘게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의 치과 주치의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원비어는 북한에 머물 당시 어떤 물리력에 의해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치아 두 개가 뒤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후 빈 공간으로 양옆에 치아가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비어가 북한에 머물 당시 폭력이나 고문에 노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합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와 부친 프레드 원비어는 지난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지난 18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미국인 학생 오토 원비어가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그것은 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치과의사들의 소견서는 원비어 부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틀리누스균에 감염됐고 이후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의 원비어를 진료했던 신시내티 대학 메디컬 센터의 대니얼 켄터 박사는 이 같은 북한 의료당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켄터 박사 역시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비어에겐 보틀리누스균 중독 환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틀리누스균에 감염된 환자들에겐 근육과 근육 접합부 등의 영구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는 근전도 검사에도 나타나지만 원비어의 경우 정상으로 판명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있을 당시 호흡 부전을 일으킬 만한 보틀리누스균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그러나 보틀리누스균 중독은 매우 느리게 진행돼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균에 노출될 경우 24에서 48시간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켄터 박사는 원비어의 나이와 과거 병력, 이후 자신의 관찰 등을 토대로 볼 때 원비어의 사인은 뇌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의 당시 상태로 볼 때 뇌손상은 저산소성, 허혈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뇌는 혈액이 운반하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며 만약 호흡이 중단되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혈액순환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비어에게 발생한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경우 심장마비가 가장 흔한 뇌손상 요인이지만 원비어의 과거 병력으로 볼 때 심장마비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이런 설명을 토대로 원비어의 뇌혈액 공급은 5분에서 20분간 멈추거나 현저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상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부상 당시 원비어를 소생시킬 만한 의료진이 없었던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당시 원비어의 뇌 상태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최종 진단했다며 이후 가족들은 원비어를 완화 치료 병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비어는 인위적인 영양 섭취와 의료 지원 없이는 연명할 수 없었다면서 그가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켄터 박사는 지난해 원비어를 치료한 의료팀을 이끈 인물입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켄터 박사는 원비어가 후송되는 과정에서부터 국무부 의료진과 교신을 하며 상태를 확인했고 병원에 입원한 6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비어는 무반응 각성, 즉 깨어있으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후송 당시 등이 굽고 팔다리를 쭉 펴고 있었으며 혈압과 심장박동에 따라 고통 섞인 소리를 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꽉 찬 방광을 비워주면서 해결됐다고 켄터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송에 참여한 의료진으로부터 북한에 있을 당시 체내에 삽입해 소변을 뽑는 기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켄터 박사는 석방된 원비어의 코에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꼽혀 있어 놀란 사실도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미국에선 비중격 손상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코에 관을 삽입하지 않으며 대신 수술을 통해 위에 직접 음식물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한편 켄터 박사는 북한이 2016년 4월과 7월에 각각 촬영된 뇌촬영 사진과 함께 여러 검사 자료 등을 보냈지만 세부 내용이 부족하고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나 간호사의 소견 없이 단순히 자료만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일자가 정확한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2016년 4월 뇌촬영 사진에는 뇌손상이 명확히 나타나며 이후 손상이 악화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우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등 적국들의 위협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은 전자공격을 통해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위협하는 무기를 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미국의 우주 기반 시스템을 교란시키며 미국의 경제 군사 산업 체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oday, space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it was a generation ago. What was once desolate and uncontested is increasingly crowded and confrontational.
펜스 부통령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우주회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우주군 설립 노력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우주는 지난 세대에 비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한때는 황량하고 경쟁이 없었지만 현재는 대립으로 가득 차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지상에서 전자공격을 통해 미국의 항행통신 위성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리며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를 수년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many years, nations from Russia and China to North Korea and Iran have pursued weapons to jam, blind, and disable ou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satellites.
이어 최근 들어 적국들은 새로운 전쟁 무기를 우주에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위성 요격 무기부터 공중 발사 레이저, 그리고 매우 위협적인 궤도상 활동과 침략적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recently, our adversaries have been working to bring new weapons of war into space itself. From anti-satellite weapons and airborne lasers to highly threatening on-orbit.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방부에 우주군 찬설을 지시했으며 이어 지난 8월 우주 방어 시스템 예산을 갱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7,170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7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미국은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부가 자행한 중대한 인권 유린을 조명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촉진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북한 정부의 외부 세계 유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ather than invest in its people and address their suffering, the Kim regime has chosen to invest in an illicit weapons.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투자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새롭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고립이나 국제적인 인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핵화된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DPRK's constitution speaks of freedom of expression, religion, speech, and the press. Yet in practice, the state seeks to control.
북한 헌법에 표현과 종교, 발언,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권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감 시설에서 가혹 행위와 고문, 심지어 처형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량과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북한의 수감자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수감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기본적인 권리마저 거부당하고 있으며 아무 잘못이 없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즉각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In particular, the abductions of foreign nationals that tear apart families, including children, is one of the most serious.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외국인 납치는 북한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납치가 자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개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여러 유엔 조약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른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유럽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와 북한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이 아직도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북한은 최근 관련 시설 폐기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살상무기를 주제로 열린 유엔총회 1변회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로 나선 얀 후앙 군축대사는 핵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Si nous pouvons saluer les efforts diplomatiques en cours qui ont permis de réduire le niveau de tension, la Corée du Nord poursuit son programme nucléaire et balistique. Ces programmes continuent de représenter une menace.
후앙 대사는 23일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확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진 건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모두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후앙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Le programme nucléaire nord-coréen est intimement adossé à son programme balistique. Son développement lourde menace témoigne de ce que le régime cherche à acquérir une arme nucléaire.
후앙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긴밀히 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들은 매우 위협적인 것은 물론 북한 정권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앙 대사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2월 17일 말레이시아에서 자국민에게 신경화학 무기인 VX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북한 외교관 등은 VX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진정성 있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후앙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강경한 입장이 발표되자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국장이 추가 발언을 요청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Instead of welcoming such positive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rench representative is making provocative and
북한은 올해 들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표가 한반도에서 이뤄진 이 같은 긍정적인 조치들을 환영하는 대신 도발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이 우스꽝스럽다면서 핵무기가 내 손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땐 위험하고 위협적이냐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Are you saying that the nuclear weapons are safe and good when they are in your hands and the nuclear weapons are bad and threatening when they are in the
강 국장은 이 같은 차별적인 논리는 50년 전에 묵과됐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프랑스도 북한의 좋은 사례를 따라 핵무기 없는 프랑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면서 그럴 의사가 없다면 프랑스 정권 대표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 국장은 프랑스가 지적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후앙 대사도 추가 발언권을 얻어 거듭 반박에 나섰습니다.
Comme je l'ai déjà dit, nous saluons les efforts diplomatiques en cours entre les deux Corées avec les trois sommets qui se sont tenus et qui ont permis de réduire le niveau de tension.
프랑스는 이미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등이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후앙 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은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모두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진정성 있고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축을 다루는 1위원회에선 최근 유럽 나라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날인 22일 회의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주문하면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체코와 오스트리아,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날 일림 포블레티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발표에 나섰지만 북한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가 점차 도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합리적 근거들을 나열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을 잘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수전 쏜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한 공조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North Korea has proven to be a master in past negotiations at splitting partners apart and playing them off one another, which was, you know, something that was both a criticism but also a positive.
쏜튼 전 차관보 대행은 22일 하버드 대학교가 개최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상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달인으로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김정은은 두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확실히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국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 당사자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 어려운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ve had very good communication, at least when I was in the State Department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but this will be a tough challenge going forward.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인적 교류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쏜튼 전 대행의 설명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seems to be much more concentrating in restoring a trust, a mutual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Through reconciliatory process.
반 전 총장은 현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회복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말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타당하게 수긍할 수 있어야 그런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근거들로 북한의 과거 행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시작으로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을 통한 2005년 9.19 합의를 통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모두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 말을 완전히 신뢰하려면 과거와 다른 보다 실질적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반 총장의 설명입니다. 한편 쏜튼 전 대행은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 단계를 사전 협상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a very tough negotiation and as I say we're in the pre-negotiation phase so we need more time to get into all of the
비핵화와 폐기에 관한 복잡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시점을 처음에는 3개월로 잡았다가 다시 2021년으로 설정하고 최근 들어선 시간 게임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AEA observers who came to the ministerial we had in Canada earlier last year said that the longer you give us, the better the verification is going to be able to be. And if you give us a shortened time frame.
쏜튼 전 대행은 국무부 재직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관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될수록 검증 역시 더 확실해지는 반면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 비핵화와 핵폐기가 불안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연 것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판단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아직 북한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 총장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낳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This is what I do expect. For that, I hope the second summit, the possible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 다뤄보거나 해결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강하고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the U.S. takes a firm principled position in dealing with one of the most serious global issues.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솔튼 전 대행과 반 전 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에 유엔 평화대학교를 설립을 추진하는 캠페인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전 세계 평화 확산에도 기여할 장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DMZ 학회 설립을 주도한 전문가, DMZ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출신 박사, DMZ에서 30여 년간 군복무를 한 뒤 지뢰 제거 운동을 펼치는 전문가에서부터 DMZ의 생태를 20여 년째 연구하는 연구소장, 비무장지대 DMZ와 더불어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2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 모였습니다. DMZ에 유엔 평화대학교를 설립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 구축의 동력으로 삼자는 게 이들의 공통 목표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 DMZ학회 송기웅 회장은 피로 얼룩졌던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DMZ가 바뀌지 않고는 평화와 화해, 신뢰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DMZ 유엔 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시대가 아니라 세계 제1의 중무장시대인 DMZ, 갈등과 분쟁의 상징지역인 DMZ에 평화의 상징인 유엔 산하의 평화대학교를 설립하여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유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회복, 유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 사관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어떤 선언과 합의, 교류 모두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평화를 지키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구로 DMZ 유엔평화대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 회장은 학교 설립이 유엔의 대북제재와도 상충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실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5년을 걸고 시작해야 됩니다. DMZ에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국정원 모든 정부 부처가 필요한 합계 개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 정부가 이 평화대학, 대학교만큼은 남은 임기에도 저는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해마다 한 명의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2년제 대학원으로 시작해 학부와 박사 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손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학교를 설립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DMZ 관련 여러 프로젝트가 북한 정권이 수용하지 않아 실패했던 전례를 볼 때 김정은 정권의 호응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복무 중 DMZ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뒤 한국 내 탈북민으론 첫 박사 학위를 받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학 설립에 호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이 DMZ 대학에 대해서 오케이 할 것인가? 저는 적극 오케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DMZ 전반이 평화지대로 되는 것을 북한은 원하지 않죠. 평화라는 이 평화 마케팅에 오히려 우리보다 북한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체제가 그만큼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내부적으로 한국 TV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의식이 깨인 북한 엘리트들의 변화 요구 등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 공세를 펴는 김 위원장에겐 DMZ 유엔 평화대학교가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송기웅 회장은 DMZ 유엔 평화대학 설립이 세계적으로 평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김 위원장에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에 큰 우려를 나타냈던 안보 전문가도 DMZ 유엔 평화대학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안보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DMZ 대학이 제재는 물론 안보와도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여야 보혁 노소 남녀 가리지 않고 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재정적인 문제 없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동맹하고의 공조도 맞추고 국제사회하고도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제가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재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경제적으로 북한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는 무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전공 분야인 안보 문제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태우 전 원장은 DMZ 유엔평화대학을 설립해 전쟁사를 가르치며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의 평화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부지를 전쟁 중 교전이 아주 치열했던 DMZ 내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 인근으로 하면 의미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평화를 너무 강조하기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 차원에서 DMZ 유엔 평화대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화대학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과거 이야기를 얹혀서 평화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수행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김 소장은 12년 전부터 DMZ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포럼을 이수한 여러 학생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 아이들이 잘 가는 것보다는 그 공간, DMZ라는 공간에서 생명의 어떤 존엄성이나 생명의 순환과정이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세계인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엔과 한국 정부가 DMZ 유엔평화대학교 설립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뷰이는 청와대와 통일부에 이날 입장을 물었지만 24일 저녁까지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979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1980년에 중미 코스타리카에 평화대학을 설립해 유엔 헌장을 지구상에 실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송기웅 회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학교를 통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프랑스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말 카쇼기 살해 사건에 관해 최악의 은폐라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최근 러시아를 상대로 작전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다음 달 회담을 한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네.
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 행사가 다음 달 파리에서 열리는데요. 이 기간에 두 정상이 회동할 예정이란 겁니다. 네.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 넉 달 만인가요?
맞습니다. 지난 7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두 정상이 첫 공식 회담을 했는데요.
네.
이 당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설로 양국 관계가 껄끄러운 데 가운데 이어진 회담이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오히려 러시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일었었죠.
그렇죠. 자, 이번 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확인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늦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볼튼 보좌관은 두 정상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 문제를 비롯해서 시리아 내전 사태, 그리고 러시아의 미국 개입설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양국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이 바로 말씀하신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겠죠?
맞습니다. 이 존 볼튼 보좌관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도 이 INF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볼튼 보좌관은 23일 푸틴 대통령과 약 9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 면담한 뒤에 매우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INF,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 조약인데 이게 뭔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네, 이 1987년에 이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양국 간 조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거리가 500km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 실험, 그리고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 INF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일 이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약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하고 생산한 미사일들이 지금도 유럽에 배치돼 있다는 건데요.
네.
이 볼튼 보좌관은 또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는 것이 위협이 아니라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이미 배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난 2013년부터 INF 조약 약을 계속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이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의 시선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탈퇴한다면 매우 위험한 조처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러시아가 양보할 경우 이 INF 조약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네네.
또 볼튼 보좌관은 아직 이 공식 탈퇴 통보를 한 건 아니지만 적절한 때에 이 탈퇴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의 그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이 미국이 INF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볼튼 보좌관은 INF는 과거 이 미국과 소련의 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었다면서 지금 국제 정세는 다변화되고 있고 또 중국이 이 조약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네, 중국은 미국이 INF에 잔류해야 한다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만일 내가 중국에 살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하겠지만 나는 아니다 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네.
네, 미국은 현재 중국도 이 INF에 가입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볼튼 보좌관이 그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을까요?
네, 이 볼튼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개입은 미국의 불신과 증오만 만들었고 양국의 관계 발전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은 또 이는 이 양국 모두의 손실이지만 오히려 러시아에게 더 큰 손실이 된다면서 여기서 얻을 교훈이라면 미국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이죠. 자말 카쇼기시 피살 사건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이 자말 카쇼기시 피살 사건은 사상 최악의 은폐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생각하지 말았어야 할 나쁜 거래였다. 누군가 정말 일을 망쳐버렸고 그들은 최악의 은폐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냈건 그들은 큰 곤란에 처했을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발언 중에서는 강도가 가장 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이 사우디 왕가와 또 미국의 동맹 관계의 중요성 또한 역설했는데요.
예?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사우디 왕가 개입설과 관련해서 자신은 살만 사우디 국왕이 사전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그 의혹을 받고 있죠.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카쇼기시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빈 살만 왕세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지만
네.
이 왕세자가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그들의 말을 정말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정보 관리들이 지금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갖고 돌아오는 중이라면서 최종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네. 자, 미 국무부가 사건에 연루된 사우디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네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3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카쇼기 씨 피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우디 정부 관리들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폼페오 장관은 이 처벌이 미국의 마지막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처벌을 예고한 겁니다.
네, 지금 비자가 취소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국무부가 기존 비자를 취소하거나 앞으로 이 사람들이 비자 신청을 할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한 그런 사우디 정부 관리가 모두 21명입니다.
네.
이 폼페오 장관은 이들이 사우디 왕실, 정보기관 그리고 외무부 등에 속해 있는 인사들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신상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빈 살만 왕세자도 이 비자 취소 대상자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사우디 관리들에 대한 비자 취소.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첫 번째 조치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3일 이 카쇼기 씨가 사우디 정보 요원들과 관리들의 이 사전 계획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발표하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던 사우디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후에 이뤄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우디 왕가가 카쇼기 씨 유족들을 만났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이 살만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가 23일 리야드 야만마궁에서 카쇼기 씨의 아들 살라 씨를 비롯한 유족들을 만났다고 사우디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네,
네, 사우디 언론은 빈 살만 왕세자가 경직된 표정의 살라 씨와 악수하는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AP통신은 이 살라 씨는 아버지 이 카쇼기 씨의 활동 때문에 지난해부터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제 행사도 열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주최하는 대규모 국제 투자 행사인데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가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카쇼기 씨 사망 사건으로 주요 인사와 언론사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좀 빛이 발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23일 오후에 이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24일에는 이 토론 패널로 참석합니다.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의 영사관 내 이 피살 사실을 인정한 후에 하는 첫 공식 연설이 되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과연 이 자리에서 이 카쇼기 씨 사건을 언급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언론 소식을 좀 들여다볼까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보도가 있네요.
네, 미국 뉴욕타임즈 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최근 러시아 사이버 요원들을 상대로 작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러시아의 사이버 요원들이라면 미국 선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11월 6일에 미국이 중간선거를 치르는데 네. 이 선거를 겨냥해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요원들이 작전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중간선거를 겨냥했다는 것은 이 선거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 그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낙태나 인종 그리고 총기 문제 등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론 분열을 조장해서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네. 있습니다.
2016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러시아 요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돕고 미국 내 이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자,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펼친 작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동원됐을까요?
네,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활동을 펼치는 사람을 확인하고 또 추적을 해서 이 사람에게 경고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해킹 위협에 놓인 몇몇 동유럽 나라를 돕기 위해서 사이버 요원들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네, 뭐 사이버 작전이라고 하면 흔히 해킹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그건 아닌가 보군요.
네, 뭐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뭐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해킹이라고 예. 하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 요원들을 해킹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된 활동을 확인하고 차단한 뒤에 경고를 보냈다는 건데요.
네.
이 경고 메시지는 사이버상의 불법 활동을 포착했으니까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거나 기소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고를 했을까요?
네, 적발된 러시아 요원들에게 전자 우편을 보냈는지 아니면 뭐 이들이 가진 컴퓨터에 별도 창을 띄워서 경고를 보내는 그런 방법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방식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글쎄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작전의 효용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메시지만 보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예, 이런 예. 얘기인데요. 하지만 몇몇 다른 전문가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억지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중간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여성을 기소했었죠?
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지난 19일에 이 러시아 국적 여성 엘레나 쿠시아노바 씨를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 개입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를 예.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쿠시아노바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네, 이 여성은 미국을 겨냥한 정보 전쟁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이 락타의 주요 회계 책임자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쿠시아보나 씨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는 자리에 이례적으로 이 덴코츠 국가정보국 국장 그리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이 나와서 합동 성명을 냈는데요.
네.
러시아나 중국, 이란 등 외부 세력이 11월 중간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이들 나라가 선거 전산망을 해킹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까?
뭐 아직은 심각한 해킹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몇몇 지역 정부의 이 선거 전산망에 들어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걸 모두 차단을 했다고 이 성명은 밝혔습니다.
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작전을 펼쳤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지난 1999년에 이 발칸 반도에 있는 코소보에서 학살을 자행한 이 세르비아 민병대를 지원하는 유고 부호들에게 미국 정부 당국이 전산망으로 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 사이버 사령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에 대해서 사이버 작전을 이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이버 사령부의 그 러시아에 대한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는지는 궁금한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사이버 작전을 진행하는 것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최근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 메모 13호가 있는데요. 이는 이 사이버 사령부가 복잡한 승인 절차 없이 작전을 수행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맑거나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6도, 낮 최고 21도, 신의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9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8도, 낮 최고 19도, 사리원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삼지연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5도, 낮 최고 21도, 장전 아침 10도, 낮 기온은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2도로 예상됩니다. 10월 24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파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도 이날 푸틴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파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다소 거친 회담이었지만 결국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다고 클렘린궁은 전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위반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벌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악의 은폐라며 사우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우디는 카쇼기 씨를 처형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우디에 의한 카쇼기 살인과 이후 은폐 시도는 완전한 실패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미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연루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가 사우디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배후에 있다면 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왕실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정부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우디 정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일부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시리아에서 무장단체에 억류됐던 일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 씨가 최근 석방됐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들에게 전날 시리아에서 석방된 일본인이 실종된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지 일본 대사관 직원이 터키 이민시설을 방문해 야스다 씨와 면담했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타르 당국으로부터 야스다 준페이 씨로 보이는 인물이 석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야스다 준페이 씨는 지난 2015년 6월 시리아 내전 취재를 위해 터키 국경을 통해 시리아로 건너간 이후 실종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역사상 역대 최고액인 약 15억 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측은 어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복권 한 장이 미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첨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가밀리언 측은 이번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확률이 약 3억 300만 분의 1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금액이 역대 최고액인 약 15억 달러에 이르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었습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 정부가 다음 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투자 박람회에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 공보실 대변인이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중국은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또 중국은 세계 경제를 해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끝내는 개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팔레스타인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왕치산 부주석의 팔레스타인 방문 동안 중국 상무부와 팔레스타인 국가경제부가 FT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